사유재산. 원시 사회는 사실상 공동사회였지만 원시는 현대 공산주의 학설과는 거리가 먼 상태였다. 이런 초기 시대의 공산체제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회 정책이 아니었으며 간단하고 실용적인 자동 조절이었다. 공산체제가 빈곤한 상태와 결핍을 방지했으며 고대의 이부족들은 구걸이나 매춘을 거의 알지 못했다. 원시 공산체제는 특별히 사람의 수준을 낮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부함을 높이지도 않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장려했고 산업을 억제했고 야망을 소멸시켰다. 공산체제는 원시 사회의 성장의 필수적 발판이기는 했으나 강력한 네 가지 인간 성향에 거슬렸으므로 더 높은 사회체제로 진화하도록 길을 내주게 됐다. 1. 가족. 사람은 재산 축적을 갈구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그러나 초기 공산 사회에서 사람의 자산은 즉시 소비됐고 아니면 그가 죽었을 때 무리들에게 분배됐다. 증여되는 재산은 없었다. 곧 증여세가 100%였다. 자본을 축적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후대 사회관행은 뚜렷한 사회적 진보였다. 그리고 자본을 잘못 사용함에 따라서 지나친 남용이 뒤따랐음에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종교적 성향. 원시인은 저 세상의 생애를 시작할 때를 위한 토대로서 재산을 모으려 하기도 했다. 이런 동기는 사람을 매장할 때 그의 개인 소장품을 함께 묻는 관습이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됐는지 설명한다. 옛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부자들만 쾌락과 위엄을 갖춘 상태로 살아난다고 믿었다. 계시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 특히 그리스도교 선생들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선포했다. 3. 자유와 여가 시간을 갖고 싶은 욕망. 사회가 진화하던 초기 시대에 개인의 소득을 집단이 나누는 것은 실제로 노예제도의 한 형태였으며 일하는 자는 게으른 자에게 노예가 됐다. 공산체제가 잔혈하게 된 약점은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절약하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현대에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로 하여금 곧 절약하는 세금 납부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보도록 의존하고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주기를 여전히 바란다. 4. 안전과 권력에 대한 열망.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개인들의 속이는 풍습 때문에 공산체제가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들은 자기 부족 가운데 무기력한 게으름뱅이들에게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양한 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을 비밀리에 저축했고 원시적 불안감 때문에 자본을 공개적으로 축적하지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후대에도 너무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은 매우 위험했으며 왕은 부자의 재산을 압수하려고 반드시 어떤 혐의를 꾸며냈고 부자가 죽으면 그 가족이 공공복지 또는 왕에게 많은 돈을 상속세로 바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아주 먼 옛날의 여자는 그 공동체의 재산이었고 어머니가 가족을 지배했다. 초기에는 족장이 모든 땅을 소유했고 모든 여자의 주인이었으며 결혼은 부족 통치자의 허락을 얻어야 했다. 공산체제가 지나가자 여자는 개인별로 소유됐고 차츰 아버지가 가정의 통제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리하여 가정이 시작됐고 널리 행해지던 일부다처제 관습은 점차 일부일처제로 바뀌었다. 일부다처제는 결혼에서 여자 노예제도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다. 일부일처제는 가정 설립과 자녀 양육과 공동문화 그리고 자아수양이라는 절묘한 계획 사업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노예 삼지 않는 기길대 없이 이상적인 결합이다. 처음에는 연장과 무기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 부족의 공동 소유였다. 개인 재산은 직접 손을 댄 모든 물건으로 먼저 이루어졌다. 낯선 사람이 어떤 그릇에 있는 물을 마셨다면 그 그릇은 그때부터 그의 소유가 됐다. 그 다음에는 피를 흘린 장소는 어디든지 부상당한 사람 또는 그 집단의 재산이 됐다.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은 원래 높이 평가됐는데 그것이 소유주의 인격 일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미신을 토대로 하여 재산에 대한 정직성이 안전하게 형성됐으므로 개인 소유물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었다. 집단 내에서는 훔치는 일이 없었지만 다른 부족의 재물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재산과의 관계는 죽더라도 끝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개인의 물건을 불에 태웠고 그 다음에는 시체와 함께 묻었고 후대에는 남아있는 가족이나 부족에게 물려줬다. 장신구 유형의 개인 소지품은 부적을 몸에 지닌 것에서 비롯됐다. 허영심과 함께 요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기 인류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적을 뺏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게 됐고 그런 소유물을 생활 필수품보다 훨씬 귀하게 여겼다. 잠자는 공간은 사람의 초기 재산 가운데 하나였다. 나중에는 부족의 족장이 집터를 결정했고 족장은 그 집단을 위하여 모든 부동산을 관리했다. 이윽고 불피우는 자리가 소유권을 부여했으며 더 후기에는 우물이 주변 땅에 대한 재산권을 성립시켰다. 무릉덩이와 우물이 처음으로 개인 소유지에 속했다. 주물숭 배풍습 전체가 무릉덩이와 우물과 나무와 농작물 그리고 꿀을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 주물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진 후에는 개인에게 소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 법규가 발달했다. 그러나 수렵법 곧 사냥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법보다 훨씬 전에 생겼다. 아메리카 홍색인은 땅의 개인 소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백색인의 관점을 납득할 수 없었다. 개인 사유지는 일찍부터 가족 표지로 표시됐고 이것은 가족 문장의 효시가 됐다. 부동산 역시 영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제가 땅을 신성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위에 세워진 마술적 금기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금기 소유주는 사제의 권리 증서를 가졌다고 말하게 됐다. 히브리인은 이런 가족 경계표를 무척 존중했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적혀 있었다. 돌로 만든 이런 표지 위에는 사제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름이 새겨질 때에는 나무조차 사유 재산이 됐다. 초기 시대에는 오직 농작물만 사유됐으나 연속해서 거저들이는 농작물의 소유권을 부여했으며 그리하여 농업은 개인 토지 소유권의 기원이 됐다. 땅의 소유권은 각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가졌고 죽은 후에는 부족의 소유로 되돌아갔다. 땅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수여된 첫 경우는 무덤이었다고 가족 공동묘지였다. 후대에 이르러서 땅은 담을 세운 사람에게 소속됐다. 그러나 성읍은 포위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하려고 일정한 땅을 공동목조지로 예비해 두었으며 이런 공동토지는 초기 형태의 공동소유권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예다. 결국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국가가 소유지를 개인에게 나눠주게 됐다. 땅임자는 이 소유권을 보장받으면서 땅을 빌려준 삭스를 받을 수 있었고 땅은 소득의 근원 곧 자본이 됐다. 마침내 판매와 이전과 저당 그리고 담보 소유권 상실 등과 함께 정당하게 땅을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사유 재산권이 자유를 증대시켰고 안정성을 증진시켰지만 토지 소유권은 오직 공동사회의 통제와 지도가 실패했을 경우에만 사회의 인정을 받았고 곧 그 뒤를 이어서 노예, 농노, 그리고 땅 없는 계층 연속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개선된 기계류가 일에 노예된 상태에서 인간을 점차 벗어나게 하고 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순전히 사회적이다. 그러나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정부, 법, 질서, 시민권, 사회적 자유, 관례, 평화, 밀행복 등 전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상황에서 발생돼 왔다. 현 사회 체제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곧 신성하지도 신성시되지도 않지만 인류는 변화를 서서히 이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소유한 체계는 너희 조상이 알았던 어떤 체계보다도 대단히 월등하다. 너희가 사회 질서의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해라. 너희의 조상이 폐기시켰던 상투적인 방식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말라. 후퇴하지 말고 전진해라. 진화가 계속되도록 노력해라. 뒷걸음질 치지 말라.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제시했음.